지난주에는 제가 예레미야 24장 말씀을 가지고 두 종류의 무화과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예레미야 24장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대언자에게 성전 앞에 있는 두 개의 바구니를 보여주셨는데 한 바구니에는 처음 익은 무화과 같이 아주 좋은 것 같은 무화과가 가득 담겨 있었고 다른 한 바구니에는 무화과들이 완전히 부패가 돼서 사람이 도무지 먹을 수 없을 정도로 심히 나쁜 그와 같은 무화과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이제 보여주시면서 이 심히 나쁜 무화과는 이 땅에 남아있는 시드기야 왕과 그 다음에 유다 백성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제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심히 좋은 무화과는 사람들 보기에는 안된것 같이 보이지만 내가 나중에 이 땅에 다시 데려오기 위해서 씨를 남기기 위해서 바빌론 땅으로 포로가 되어 잡혀가도록 만든 저 사람들이 진짜 좋은 무화과다. 하나님이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우상숭배 속에 살면서 죄 가운데 뒹구는 그와 같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심히 나빠서 사람이 먹을 수 없는 그와 같은 무화과라고 말씀하시고 사람이 보기에 큰 고통을 당하고 종살이를 하지만 결국은 그 바빌론 포로 생활을 하는 가운데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특별히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것을 알게 되는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다시 유다 땅으로 돌아올 그와 같은 사람들이 심히 좋은 무화과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포로 생활로 끌려가는 이 고통을 받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 이 유다 사람들의 그 고통의 근원이 뭐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있는가? 이 생각을 하면서 믿음 생활을 해야만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가서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위엄이 있으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일을 하실 수 있고 엄청난 위력을 갖고 계신 그런 분이신가 여기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많은 경우에 죄를 짓고 회개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의 의지도 하지도 아니하고 우리 뜻대로 사는 그런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또 우리 하나님은 동시에 은혜와 긍휼과 또 사랑을 베풀어 주신 그런 하나님이시라 우리 사람이 보기에는 비극인 것 같은데 포로로 잡혀가는 노예로 속박이 되는 그와 같은 그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다. 그런 사실을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성경을 살펴보면 모든 시대에서 의인들은 대부분 고통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참되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할 때는 하나님, 물질적인 복과 세상의 무슨 명예와 어떤 세상 사람이 추구한 이런 거, 하나님 그거를 제게 충만히 채워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별로 그렇게 나오질 않을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면 감사하고, 안 주셔도 괜찮습니다. 이 자세가 나오는 것이, 그것이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태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창세기 3장 이후에, 사람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된 채로 이 땅에 이제 태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처럼 살려고 하는 것을 이 세상 사람들이 굉장히 미워해요. 특별히 마귀가 굉장히 미워해서 마귀가 사주를 시킨 것 같은 그 사람들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장악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씨로 경건하게, 거룩하게 삶을 유지하며 산다고 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경건하게, 거룩하게 하나님의 본성에 따라 살 수 있는 그와 같은 능력, 그와 같은 힘, 이걸 이기고 나갈 수 있는 용기, 이걸 달라고 기도를 해야지. 돈, 뭐 이런 거 하나님 주시면 좋습니다. 그거 가지고 좋은 일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성경을 가서 봤을 때 그런 것을 구하는 거는 그건 거의 무속신앙, 무속신앙 수준의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점점 믿음이 커지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이 원하는 것들을 하게 돼요. 그 하나님이 원하는 것들을 하게 되면 그렇게 하는 정도에 비례해서 세상 사람들이, 세상의 문화가, 세상의 것들이 저와 여러분을 배척하는 일이 자연스럽게 생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진리와 인간 사이의 의리와 이런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쓰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호세아서 4장 1절에 가서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유다 백성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그 이유가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땅에는 진리도 없고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긍휼히 여기는 그와 같은 심정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그런 지식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백성과 논쟁을 하신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진리도 없고 불쌍히 여기는 긍휼의 심정을 가진 사람도 없고 특별히 하나님을 아는 그런 지식이 그 땅에 없을 때 하나님께서 저주와 심판을 보내신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역사, 히스토리라고 하는 것은 히즈 스토리예요. 우리 하나님, 그분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역사를 인도하는 우리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시면 알지만 전체 대중이나 전체 인류를 통해서 자신의 일을 이루지 아니하시고 몇몇 소수의 정예부대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의 일들을 이루십니다. 이와 같은 그 소수 정예부대를 성경적인 용어로는 남은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오늘 읽은 말씀 중에 하나님께서 미리 경건한 자들을 남겨놓으시려고 사람들이 보기에는 완전히 안 된 것 같은 비참한 생활에 빠질 것 같은 그런 바빌론 포로 생활로 보내는 저 사람들, 그 사람들 하나님은 남은 자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남은 자. 그래서 이 남은 자라고 하는 개념이 성경에 여러 곳에서 이제 나타나고 있고 특별히 92번이나 이 남은 자, remnant라고 하는 그와 같은 단어가 이제 성경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remnant, 남은 자라고 하는 것은 무서운 재앙 이후에 살아남아서 새로운 사회를 만드는 그와 같은 무리를 성경은 remnant, 남은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사야서 10장 20에서 23절에 보면 이와 같은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0장 20에서 23절입니다.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과 야곱의 집에서 도피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들을 친 자를 또 의지하지 아니하고 주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진리 안에서 의지하리니 남은 자들 곧 야곱의 남은 자들이 강하신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리라. 비록 내 백성 이스라엘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그들 중에 남은 자만 돌아오리라. 정해진 멸망이 의와 더불어 넘쳐 흐르리니 이는 주 만군의 하나님이 이미 작정한 멸망을 온 땅의 한가운데서 이룰 것이기 때문이라. 이 말씀은 특히 남은 자와 관련 있는 모든 말씀은, 거의 모든 말씀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 이루어질 그와 같은 상황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 이사야 대언자의 백성 이스라엘이 바다에 모래같이 많을지라도 하나님의 일을 이룰 사람은 거기 가서 보니까 그들 중에 남은 자만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룬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사야서 또 1장에 가서 보니까 1장 9절에 만군의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아주 소수의 남은 자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같이 되고 고모라같이 되었으리라. 이 바빌론의 침공으로 인해서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유다 백성들이 죽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미 바빌론 땅으로 소수의 남은 자들을 이렇게 미리 보내셔서 그 안에서 회개하게 하시고 연단과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깨닫게 하시고 그 이후에 하나님이 다시 이 땅으로 보내시는 그와 같은 일들이 성경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남은 자 사상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 하면 구약 성경 신명기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신명기 4장 27절에서 31절, 28장 62절에서 68절, 30장 1절에서 10절 등을 가서 보면 맨 마지막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그러한 연단 과정을 통해서 다시 저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는 그와 같은 일이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록된 그와 같은 사람들을 성경은 남은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모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남은 자 사상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고 그 이후부터 이 남은 자 사상이 계속해서 유다와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흘러나오고 있고 특별히 대언서로 넘어가셔서 이사야, 예레미야, 그 다음에 여기 에스겔, 그 다음에 이 말라기라든지 이와 같은 여러 그런 대언자들의 그 말씀들을 통해서 이 백성이 이렇게 많을지라도 이 백성이 다 내 백성이 아니다. 아브라함에게서 태어난 자들이 하늘의 모래가,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을지라도 이 사람들이 다 구원받는 게 아니다. 그 가운데서 남은 자들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그런 자들만, 하나님의 뜻대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자들만 내 백성이 된다. 그들을 가지고 내가 나중에 천년왕국을 이루고 그들을 가지고 이 땅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백성을 남기시겠다고 우리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아모스라든지 그 다음에 이사야,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호세아, 여러 종류의 그런 그 대언자들의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은 온 이스라엘이 몽땅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비록 이들이 종교생활하고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십일조를 드리고 교회 와서 헌금하고 주일 성수를 하고 평생 교회를 다녀도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남은 자만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 남은 자는 예수님의 피 안에 들어간 사람들이면 다 남은 자입니다. 뭐 어떤 특별한 행위를 해서 남은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는 우리 주 예수님만 믿습니다. 그분 외에는 다른 해결책이 없습니다 하고 예수님만 신뢰하는 그 사람들, 그 사람들을 성경은 남은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남은 자들은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면 하나님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또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 반역하는 그런 자들 향해서 회개할 것을 촉구한 그와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을 가서 보시면 로마서 11장에 가서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에 가서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그와 같은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 맨 마지막 시대, 예수님 재림하실 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1948년도에 저 땅에 들어가서 지금 성전을 지을 것 같은 채비를 다 갖춰놓은 그런 상태예요. 이런 상태에서 이제 아마겟돈 전쟁이 열리고 이스라엘을 포위하면서 온 나라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올려가는 그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이 전체적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와 같은 일이 이제 생기게 되는 그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그때에도 이스라엘 백성 중에 남은 자들만 하나님이 구원하신다고 하는 그와 같은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1장 2절, 하나님께서 자신이 미리 하신 자신의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 기록이 엘리야에 대해 말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대적하며 하나님께 중보하여 이르되 주여, 그들이 주의 대언자들을 죽이고 주의 제단들을 파헤쳤으며 나만 홀로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도 찾나이다 하니. 엘리야 대언자 시대에 모든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날 때 엘리야가 가만 보니까 하나님 저만 홀로 남아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4절,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대답이 무엇이라 말하느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의 형상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천명을 남겨두었노라 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 그래요? 너만 있는 것이 아니라 너 외에도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천명의 남은 자들이 있다. 다 같이 5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이 현 시대에도 은혜의 선택에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은혜의 선택에 따라 남은 자가 있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사랑 침례교회 지금 예배드리는 여기 모든 분들은 하나님의 선택에 따라 이 현시대에 남은 자세요? 이게 아니면 소용없어요. 교회 아무리 와도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거듭나서 이 남은 자의 반열에 들어가지 아니하면 그러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가장 중요한 게 그겁니다. 그래서 이 현 시대에도 엘리야 시대에 하나님께서 7천명의 남은 자들 남겨놓은 것 같이 이 현 시대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자 하는 남은 자들, 소수의 남은 자들을 이 땅에 남겨두신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년 반 동안의 공생에 사역을 하셨어요. 우리 예수님이 사랑하시고 우리 예수님이 심려를 기우시며 우리 예수님이 모든 것들을 가르쳐주신 그 사람들 일반 대중이 아닙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이냐, 그 사람들에 대한 모습이 마태복음 5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가서 보시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소수의 남은 자들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말씀이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분께서 입을 열어 그들을 가르쳐 이르시되 영이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하늘의 왕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요, 애통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이요, 온유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상속받을 것이기 때문이요,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기 때문이요.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의로 인하여 핍박받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하늘의 왕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라. 나로 인해 사람들이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며 너희를 대적하여 거짓으로 온갖 종류의 악한 것을 말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크게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보상이 크니라. 그들이 전에 있던, 너희 전에 있던 대언자들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여기 나와 있는 이 팔복에 우리 예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아름다운 여덟 가지의 그 축복이 여기 앉아서 예배드린 우리 사랑 침례교회 성도들에게 영원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이 누구에게 주어졌느냐? 남은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거예요. 남은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겁니다. 의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진리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십자가의 공로로 인해서 마음이 갈급한 사람, 심령이 애통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이 땅에서 이기고도 남을 수 있는 그와 같은 능력을 주신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좋은 무화과의 복이다. 좋은 무화과는 남은 자거든요. 그래서 좋은 무화과의 복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설교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남겨주신 이 남은 자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가, 이 내용을 예레미야 24장 4절에서 7절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듯이 바빌론 포로 생활이 세 번에 걸쳐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여기 예레미야 24장에 나와 있는 말씀은 두 번째 포로로 끌려갈 때, 다시 말씀드려서 여호야긴 왕이 포로가 되어 끌려가면서 약 만 명의 포로들과 함께 바빌론으로 이제 끌려갈 때 이 상황에 대해서 지금 예레미야 대언자가 말씀을 하는 그와 같은 대목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6.25 사변을 겪지 못했지만 제 아버지를 통해서 6.25 사변 때 얼마나 많은 어른들이 고통을 당했는지 이야기를 들어서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거제도에 놀러 갔을 때도 저희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그 거제도 수용소에서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이렇게 한겨울에 양말 하나 신지 못하고 그러면서 엄청난 그런 고통들 당한 그런 일들이 있거든요. 지금부터 약 2500년 전에 유다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일찍부터 일어나서 대언자들 보내서 그렇게 경고를 줘도 듣지 않으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남은 자를 남기시기 위해서 이 사람들을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가도록 그렇게 만드는 그와 같은 상황이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얼마나 수치가 되고 얼마나 저주가 되는 그와 같은 상황일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의 생각과는 달리 하나님 자신의 히스토리, 그 역사를 이끌고 나가기 위해서 우리 사람의 생각과 영 다르게 바빌론에 끌려간 그 사람들이 복된 자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그 사람들을 남은 자라고 말씀해 주시고 좋은 무화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남은 자들을 그 땅에서 고통과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뒤바꿔 놓으신 그 이후에 70년이 지난 이후에 다시 그 땅으로 돌려보내는 그와 같은 일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바빌론 포로로 끌려간 그 사람들도 거기 남아있는 사람들하고 똑같이 극심한 죄인들이에요. 저와 여러분 구원받았지만 저 밖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똑같이 극심한 죄인, 똑같은 죄인입니다. 여러분 그거 확신하세요? 예.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저와 여러분의 그 옛 생활을 돌이켜보고 과거에 놀던 그와 같은 때를 생각해보면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 수가 없을 정도일 겁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그 땅에 그대로 머물면 그 땅에 남아있는 그 사람들하고 동화가 돼서 똑같이 우상 숭배하고 잡신들을 섬기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아예 떼서 그 땅을 떠나서 아예 이방 사람들한테 가서 이방 사람들이 돌과 나무를 섬기는 거 한번 가서 보고 아주 철저히 학습을 하고 그리고 돌아오라고 하나님이 사람들을 남은 자로 그 땅에서 내쫓으셨습니다. 이 내쫓으시면서 우리 하나님은 언약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엘로힘이라고 하는 이름도 있고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도 있고 여러 이름이 있는데 특별히 여호와라고 하는 그 이름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 개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얘기하면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갈대아 땅에, 이 사람 지금 포로 생활 갔는데 그 포로 생활 갈 때 그 장소가 어디냐? 하나님이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이 됐던 아브라함을 불러냈던 그 땅이 갈대아 땅, 바빌론 땅이에요. 거기서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이 가나안 땅으로 불러내시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한 그런 상태에서 이 사람을 불러내시면서 내가 내게 이 땅을 영원토록 주겠다. 내 씨를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이 만들어주겠다는 그와 같은 언약의 말씀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그 언약의 말씀을 주시고 이 백성을 완전히 소멸시키시면 그럼 언약의 하나님이 될 수가 없거든요. 그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 다윗 왕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언약을 주셨어요. 내 씨에서 메시아가 나온다고 하는 그와 같은 말씀의 언약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반드시 남은 자를 이 땅에 남겨두셔야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언약들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 백성이 정결한 백성이 돼야 되는데 이 유다 땅에 그대로 남아있으면 온 세상 모든 사람이 걸어가는 우상 숭배의 길로 걸어가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분리되도록 바빌론 포로 생활을 이들에게 이제 허락을 하십니다. 그래서 70년 동안 이 사람들이 강제 이주가 돼서 그래서 바빌론 땅에 가서 종살이를 하는 그와 같은 모습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신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조심해서 늘 봐야 될 그런 대목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살지만 이 세상에 속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식으로 얘기하면 21세기 한국 땅에 여기 와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다른 한국 사람들하고 섞여서 지금 살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니까 어떤 일이 발생해요? 하나님의 저주가 생겨서 이 사람들이 종살이하는 것 같은 일이 생긴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누누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다 같이 고린도후서에 있는 말씀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에 가서 보니까 고린도후서 6장 14절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느냐 하면 6장 14절에 너희는 믿지 않는 자들과 더불어 공평하지 않게 멍에를 메지 말라. 의가 불의와 무슨 사귐을 갖겠느냐? 빛이 어둠과 무슨 친교를 나누겠느냐? 그리스도가 벨리알과 무슨 일치를 보겠느냐? 혹은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와 무슨 몫을 나누겠느냐? 하나님의 성전이 우상들과 무슨 조화를 이루겠느냐?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고 그들 가운데 거닐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주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가운데서 나와 분리하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받아들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아들딸이 되리라. 주 곧 전능자가 말하노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속해만 안 된다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거를 거룩한 분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분리. 이 분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고통의 연단의 시간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의 멸망의 원인이 뭐냐? 세상과 분리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내셔서 가나안 땅에 집어넣으시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그 주변에 있던 많은 이교도 국가들이 아 정말 하나님을 진실하게 섬기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 땅에 보내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오히려 그 주변에 있는 우상을 섬기는 그런 그 국가들의 그 풍습을 받아들여서 예, 우상을 섬기는 일에 앞장을 쓰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대로 두고 볼 수 없다 하니까 어떤 일이 생겨요? 심판과 저주가 임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칙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고통과 연단의 시간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 가서 보면 징계가 없으면 아들이 아니고 사생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확실히 구원받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건 내 자신이 압니다. 내 옆에 아내가 알아요. 내 아이들이 압니다. 이것이 한 번 두 번 계속 누적이 돼서 하나님의 영광이 누가 될 때는 하나님의 징계가 반드시 오게 돼 있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 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역으로 이야기하면 악한 일을 많이 해도 내게 징계가 오지 않는다. 아, 그러면 내가 사생한가 보다 하고 생각하시고 돌이켜야 돼요. 구원받지 못했구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려운 일들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그 어려움이 다 100% 하나님의 연단은 아니고 하나님의 징계는 아니지만 많은 경우에 잘 들으셔야 돼요. 많은 경우에 내게 징계와 연단과 고통이 오게 되면 내가 무언가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와 같은 일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 가족이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와 같은 일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특별히 목사 같으면 내가 하나님의 이 교회를 제대로 인도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거를 스스로 살펴보라고 하나님이 사랑의 기회를 주신 거다. 이렇게 판단하고 자기 자신과 자기 가족과 자기 교회를 돌아볼 수 있는 그와 같은 사람이 돼야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고통과 고난이 오는데도 계속해서 앞으로 꼿꼿이 나가면 하나님이 죽여요. 육신을 쳐서 죽여서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에 누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만든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로로 사로잡혀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남은 자로 남겨두셔서 하나님의 백성의 그 거룩한 모습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연단이라고 하는 것 같은 그 과정을 통해서 다시 돌이키게 하셔서 이 이스라엘 땅으로 데려오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났다고 하는 그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꼭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고난 속에서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네 가지 복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5절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 가서 보니까 내가 복을 주려고 이곳에서 갈대아 사람들의 땅으로 보낸 자들 곧 유다에서 포로로 끌려간 자들을 이 좋은 무화과들 같이 인정하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 사람들이 좋은 무화과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을 좋은 무화과로 인정해 주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훌륭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형편없는 자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딱 보시면 의로운 자라고 인정이 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보좌기 안에 우리가 쑥 들어가면 그럼 우리의 모든 죄악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봐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도 여기 남아있는 사람들처럼 악한 존재여 우상을 숭배하던 그와 같은 존재들이지만 너희가 거기 돌아가서 회개하고 돌이킬 때 너 바빌론 땅에 갔다고 다 남은 자가 아닙니다. 바빌론 땅에 가서도 여전히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빼고 그 안에서 회개하고 돌이킨 그 사람들을 내가 여기 있는 좋은 부하처럼 내가 인정을 해주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너는 성도라고 하나님이 인정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저의 많은 죄악된 것 같은 속성과 이 본성의 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먼저 의롭다고 인정을 해주신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가서 보시면은 사도 바울의 놀라운 고백이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저도 이 예수 믿는 사람 중에 하나 모델을 꼽아서 정말 그 사람처럼 되면 좋겠다 하고 하는 그런 사람을 하나 들라 그러면 사도 바울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할 거예요.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의 그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그 16절에 있는 그 말씀을 가서 보시면 얼마나 멋있게 하나님의 은혜를 표현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를 드리면 사도 바울이 수천 킬로미터를 돌아다니면서 맨발로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옥에 갇히고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이 그를 능한 하나님의 사역자로 만들어 주셨어요. 왜 그렇게 했냐? 왜 내가 그렇게 한 걸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냐? 그분께서 나를 신실한 자로 여기사 내게 사역을 맡기셨기 때문이라. 하나님 섬기는 것도 하나님이 맡겨주는 거지 내가 하고 싶어서 되는 게 아닌데 나같이 부족한 사람에게도 하나님을 섬기는 그와 같은 일을 맡겨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내게 감사를 드린다. 그런데 여기도 뭐라 그래요? 나를 신실한 자로 여기셨다고 얘기하지 내가 신실한 자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나는 신실한 사람입니다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신실한 자로 여겨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공통되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그와 같은 고백입니다. 내가 전에는 신성모독하는 자여 핍박하는 자여 하나님께 해를 끼치는 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얻게 됨은 내가 믿지 아니하는 가운데 알지 못하고 그것을 하였기 때문이라. 예수님 그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알기 전에 많은 종교적 열심을 가지고 많은 핍박을 행하고 그 한 것 내가 알지 못해 행한 것 하나님이 그걸 아시고 용서해 주셨다. 14절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했다. 내가 행한 것과 같은 일들을 살펴볼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신실한 사역자로 여겨주시고 내게 사역을 맡겨주셨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은 신실한 말이요 온전히 받아들이게 합당한 말이니 곧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는 말이로다. 죄인들 중에 내가 우두머리니라. 얼마나 멋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의인을 찾으러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같이 회개하는 죄인들을 찾아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자기의 그 옛날 과거를 돌이켜보니까 나는 죄인 중에 우두머리요.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하고 지금 현재형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이와 같은 사람이 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남은 자로 남겨놓으시는 겁니다. 둘째 복이 어떤 복이냐? 보호해 주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6절 가서 보니까 내가 내 눈을 그들에게 고정하여 복을 주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행하는 모든 것에 하나님의 눈동자가 쭉쭉쭉쭉 쫓아다니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인도하고 보호해 준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거를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지키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눈동자. 여러분 여기 눈에 조그만 먼지 하나라도 들어가면 얼마나 아픈지 아시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눈동자처럼 그렇게 지켜주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빌론에 포로로 끌려간 아이들이 있었어요. 한 15살쯤 된 아이들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 아이들 중에 대표로 성경에 기록된 아이들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아이 알죠? 다니엘. 그 다음에 거기 가서 보니까 다니엘서 3장에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라고 하는 이 세 아이들, 다니엘까지 포함해서 이 네 아이들의 역사가 여기 지금 다니엘서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아이들에게 어떻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눈이 그 아이들 위에 고정이 된 채로 이렇게 움직이는 대로 따라가는 그와 같은 일을 하나님이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 15살 먹은 아이들이 뭘 알겠어요? 포로로 사로잡아갔어요. 귀족들 중에 귀족들을 잡아갔습니다. 거기서 이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 아이들을 훈련시켜서 자기를 잘 섬길 수 있는 것 같은 종들로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이 학문을 가르쳐 줄 수 있는 그와 같은 스승들을 그들에게 붙여주고 또 바빌론의 문화를 가르쳐 주고 바빌론의 종교를 가르쳐 주고 그 종교에 따라 행하도록 그렇게 강요를 했습니다. 다니엘서 1장에 가서 보니까 이 다니엘과 그 세 아이들은 왕이 주는 부정한 음식으로 내 몸을 더럽게 하지 않겠다고 하나님 앞에 약정을 하고 작정하는 것과 같은 모습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혜를 주시니까 나중에 3년 동안의 그와 같은 테스팅 기간이 끝난 이후에 사로잡아온 그런 모든 아이들, 바빌론에 있는 모든 술사들하고 이 아이들을 비교해 보니까 이 아이들이 바빌론에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 10배는 지혜로운 그와 같은 아이들이 됐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눈이 그들 위에 고정이 된 채로 그들을 쫓아다니면서 그들을 보호해 주실 때 이와 같은 일이 생긴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니엘서 3장에 가서 보니까 바빌론 왕이 한 30m나 되는 그와 같은 형상을 세웠어요. 30m는 이 빌딩이 12층이니까 한 10층이나 되는 그와 같은 빌딩 높이에 큰 형상을 세우고는 그리고 나팔 소리가 날 때 누구든지 다 여기에 엎드려서 경배하라고 경배하지 않는 자는 다 용광로 불 속에 집어넣겠다고 왕이 명령을 하게 될 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놀라운 용기를 보여주는 그와 같은 내용이 그 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회유를 합니다. 지금이라도 나팔 소리가 울릴 때 너희가 경배하면 내가 용서하겠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가 뭐라 그래요?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구출해 주실 줄로 우린 믿습니다. 그리고 또 뭐라 그래요?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이 우상에게 경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눈이 그들 위에 고정돼서 그들을 지켜주실 때 그들을 용광로 속에 집어넣었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 세 아들과 함께 그 안에서 춤을 추며 돌아다닌 그런 모습을 보게 될 때 이 느부갓네살 왕이 온 천하의 하나님은 이분 하나님뿐이 없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주셨어요. 다니엘서 6장에 가서 보면 이 다리오 시대에 다니엘이 너무나 똑똑하게 되고 훌륭한 사람이 되니까 나머지 사람들이 이 다니엘을 미워해서 어떻게 하든지 이 다니엘을 침몰시키려고 애를 쓰는 것 같은 대목이 나오지 않습니까?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거든 그 사람은 사자굴 속에 집어넣도록 왕께서 조서를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성경 가서 보니까 뭐라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조서가 떨어진 이후에도 다니엘은 늘 하던 방식대로 하루에 세 번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사자굴 속에 그를 던져놓았지만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를 보호해 주셔서 사자들의 입을 막아놓은 그런 상태가 되니까 그 다음날 다리오가 왔을 때 다니엘이 살아있는 것을 보고 또 어떻게 해요? 온 천하에 다니엘이 섬기는 그와 같은 하나님 같은 그런 하나님은 없다고 이 이방 나라의 왕이 인정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주셨어요. 오늘 우리 교회에 21명의 아이들이 졸업하는 이와 같은 좋은 경사가 생겼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는 그런 아이들이 되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하고 더러운지 알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서 분리가 돼서 그래서 내 자신을 세상의 것으로 더럽히지 않겠다고 작정해야 돼요. 부모가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부모가.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 부모가 먼저 해야 돼요. 내가 인터넷이나 뭐나 이래서 지점을 하고 이런 건 내가 하지 않겠다고 우리 먼저 부모가 작정을 하고 그 이후에 우리 아이들에게 같이 작정하자고 이야기해서 온 가족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일을 우리는 하고 살아야 되겠다. 얼마나 멋있어요. 이렇게 될 때 그 하나님의 눈이 그 가정 위에 고정이 돼서 눈동자처럼 하나님이 그 가정을 지켜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또 어떤 복을 주시냐. 극복하게 해주시는 은혜의 복을 주시겠다고 6절에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내가 내 눈을 그들에게 고정하여 복을 주며 그 다음에 그들을 다시 이 땅으로 데려와 그들을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그들을 심고 뽑지 아니하리라. 지금 종살이를 하러 지금 바빌론 땅으로 갔습니다. 우리 삶 속에 우리의 많은 죄악들로 인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징계가 임할 수가 있어요. 징계가 임할 때 그게 처음부터 좋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포로 생활하는 거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를 내가 다시 데려오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내가 너희를 이렇게 흩어버린 것 같지만 다시 모으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다시 데려다가 세우고 심겠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자신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이 사람들 다시 단련시키고 연단시키고 회개시킨 이후에 이 땅에 다시 데려오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결국 70년이 끝난 이후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말씀에 따라서 스룹바벨과 에스라와 느헤미야 인도를 통해서 그 유다 백성을 다시 유다 땅으로 돌려보내시는 그와 같은 아름다운 일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메시아를 이 땅에 데려오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로부터 약 4,500년 이후에 이 유다 땅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탄생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세요. 누구를 통해서? 남은 자들 중에 그 씨를 통해서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겁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이방인들의 그 사도를 또 그 유대인들의 남은 자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취해 주셔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편만히 증언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사역자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 민족이 약 5천년 됐다고 자랑하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 안 지는 이제 100년이 안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제시대 그 35년 동안의 그 식민지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민족을 단련시키시고 연단시키시고 고통 주시고 그리고 그 안에서 해방이 돼서 나오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이 남은 자들 통해서 이루고 싶으신 것이 있는 거예요. 그걸 저와 여러분이 이해하고 이 땅에 내가 왜 살고 있는가 늘 자문하며 살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부터 약 20년 전에 이 땅에 바른 성경을 주시기로 계획하시고 바른 성경을 번역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일들을 시작하게 하셔서 약 12~13년 전에 이 땅에 바른 성경이 출현하게 해주시고 이 성경에 따라 바른 교리가 확립이 되고 이 성경에 따라 바른 구원이 선포가 되고 이 성경에 따라 바른 교회가 무엇인가 사람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그와 같은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 교회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애를 쓰고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해야 됩니다. 지금 북한의 핵 문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해요. 그래서 저는 마음속으로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습니다. 이 백성이 계속해서 죄악의 길을 가고 대형교회 목사들이 계속해서 저와 같이 악한 일들을 행할 때 하나님이 어찌 그걸 그대로 두겠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야 될 것은 목사들이 회개하고 교회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 그걸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올바른 성경이 정착이 되고 하나님의 올바른 구원의 메시지가 선포가 되며 하나님의 올바른 교회가 성립이 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연단의 기회를 주신다고 믿는 겁니다. 그래서 걱정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처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 일은 세상의 지도자에게 맡기고 저와 여러분 기도하고 오늘 해야 될 사과 한 그루를 오늘 심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애를 쓰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이 땅에 남아있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신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 세대에 이루실 줄로 확신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기 1318 여기 신앙 멘토스쿨에 가서 보시면 틴데일이라든지 마틴 루터라든지 정말 마틴 로이드 존스라든지 정말 좋은 것 같은 그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계속해서 시대마다 시대마다 남겨주셔서 남은 자들을 각성하게 하시고 남은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오늘 여기 사랑침례교회 여기 남아있는 이 성도 여러분들이 나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마지막으로 남겨주신 하나님의 남은 자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남은 자로서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가? 늘 이거를 마음속으로 생각하면서 질문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넷째 어떤 또 복을 주시냐?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과 같은 복을 주신다 하고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나를 아는 마음과 내가 주인 줄 아는 마음을 주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들이 자기들의 온 마음으로 내게 돌아오리라. 유다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마음의 문제예요. 예레미야 17장 9절에 마음은 모든 것보다 거짓되고 극도로 사악하니 누가 그 마음을 알 수 있으리요?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극도로 사악하다고 하는 얘기는 고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고칠 수 없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노력으로 고칠 수 없다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실 때 아멘 할렐루야 하고 하나님의 그 주시는 마음을 받아들여서 우리의 마음으로 삼을 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와 같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마음은 영어로 heart예요. 그래서 영어로는 마음도 되고 심장도 돼요. 그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이 심장이 살같이 부드러워야 되는데 이 심장이 돌같이 딱딱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는 거예요? 심장에 이식 수술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 바빌론 포로 생활을 통해서 돌같이 딱딱한 심장을 잘라내고 그리고 어떻게 돼요? 살같이 부드러운 심장을 그들에게 탁 넣어주니까 그때부터 피가 제대로 돌기 시작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신약시대 이야기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1차 심장수술을 받았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피가 돌기 시작해 예수님의 피가 돌기 시작하는데 살다 보니까 이게 자꾸 막히거든요. 그 일을 성령님의 은혜를 통해서 자꾸 성령님의 충만함을 통해서 이 피가 막히는 것을 자꾸 뚫어내는 그와 같은 일이 우리 삶 속에 있어야 된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피가 제대로 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특별히 교회 안에 제대로 순환이 될 때 그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피가 그냥 죽은 상태로 이렇게 있으면 썩어서 아무 일도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심장수술 받으셨어요? 이 마음이 이 심장이 여러분 살처럼 이렇게 만져보세요. 이 살처럼 부드러워요 여러분. 이 심장이 이게 좀 부드러워야 돼요. 이 돌처럼 딱딱하면 희망이 없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 뭐라 그래요? 이 돌처럼 딱딱한 마음을 내가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심장, 마음을 주겠다는 거예요. 줘도 안 받으면 소용이 없어요. 받는 건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이 주실 때 아멘 할렐루야 하고 그 마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그 마음을 갖게 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와 같은 일들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결론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이 남은 자로 살고 있어요. 믿습니까 여러분? 남은 자로 살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죄 가운데 살고 있어요. 이 죄악이 심각해질 때 하나님 우리에게 징계와 고통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때 깨닫고 돌아서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발 깨닫고 돌아서야 돼요. 우리 아이들에게 내가 부탁해요. 제발 깨닫고 돌아서라. 저희 아이들에게 제가 이메일 보내고 카톡 보내고 하면 맨날 쓰는 얘기가 그거예요. 깨닫고 돌이켜야 산다. 깨닫고 돌이켜야 산다는 이들이 깨닫고 돌이켜야 산다. 심장수술을 이미 받았으면 이 피가 막히지 않도록 성령님이 충만해서 그래서 피가 좔좔좔좔 이렇게 흘릴 수 있도록 우리 심장을 그렇게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남은 자에게 주시는 네 가지 복을 주시네. 첫째, 좋은 무화과로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눈동자처럼 우리를 보호해 주시며 그 다음에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새 마음을 주신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내 목숨처럼 귀중하게 여기고 그래서 이번 주 사시는 동안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 여기 예레미야 24장의 말씀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남은 자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내가 이 땅에서 이루고 가야 되겠다. 아주 작정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아름다운 삶이 우리 가운데 풍성히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